오늘은 8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8월 7일이네요. 2021년 8월 7일. 오늘이 입추입니다. 24절기가 이제는 뭐 이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그냥 수사학으로 레토릭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죠. 기후 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 24절기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입추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입춘이라고 해서 봄이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데 저는 대체로 입춘이 2월 첫째 주고 입추가 8월 첫째 주인데 2월 첫째 주에서 8월 첫째 주 요 사이에 뭔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딴 때도 해요. 집중적으로. 네. 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입추가 중요한 절기인 거는 맞는 듯해요. 사람이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겠죠. 오늘은 역사고전 강의 제5강. 역사고전 강의 제5강. 5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 빙하 속 마음 이것을 조금 하겠습니다. 역사고전 강의 제5강을 오늘 설명을 하는데 제5강은 두 번 정도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고전 강의들과는 다르게 역사고전 강의는 예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쓴 것 중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 아예 책을 다시 쓰지 왜 이런 걸 하느냐. 책을 다시 쓰기에는 업데이트 할 만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조를 허물고 뭐 써야 된다라든가 이 개정판을 내야 할 만큼은 아니에요. 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쨌거나 독자들을 위해서 팔로우업을 한다는 것, AS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책을 썼는데 책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건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제5강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헤로도토스 역사를 읽어야 할까요? 하고 어떤 분이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역사고전 강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찬찬히 읽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 네, 지금 헤로도토스를 지금 잡으면 이제 역사고전 강의 읽는 게 뒷전으로 밀려요. 저의 평생 소원이 풀타임 스튜던트,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그래도 먹고 살기가 되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라는 게 뭐 부유한 삶은 아니겠죠. 부유하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인데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하는 건 정말 성취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제가 풀타임 스튜던트를 해본 게 대학생 때 네 그리고 석사과정에 다닐 때 그때 말고는 안 해본 것 같아. 그래도 근데 뭐 꿈이죠. 꿈이죠. 풀타임 스튜던트가 아닌 한은 항상 시간에 쫓기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당장 주어지는 과제들 그거부터 해치우다가 그걸 후딱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났을 때 아 밀린 것들 조금 하고 또 다시 당장 닥치는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역사고전 강의 읽으시고 벌써 헤로도토스 잡았다라고 싶었는데 투키디데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투키디데스 또 읽어야 되나? 그런데 투키디데스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와버리잖아요. 어떡하겠어.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역사고전 강의를 다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다가 아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눈앞에 닥친 것부터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에게 포스타입에서 어떤 분이 그 공부 좀 이렇게 역사 공부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옥스퍼드색에서 번역한 이재만 군이 또 번역한 교유서가에서 나온 첫 단추 시리즈 있잖아요. 베리 쇼트 인트로덕션 시리즈. 그 존 아놀드의 역사. 그거 읽어보라고. 읽고 요약 정리를 하시라고. 모르는, 하다가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또 그냥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저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처럼 역사 철학 전공자가 보기에는 아 정말 이런 것도 모르나 택도 없는 것도 모르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에 관한 책 또는 히스토리오그라피 역사론 이게 지금 역사고전 강의는 역사론에 해당하는 건데 역사책은 아니고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지. 아이고 참 내가 살다 보니 인생이 참 이렇게 꼬여갖고 이렇게 무지한 자한테까지 이런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지는 얼마나 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고 해도 돼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김연경 선수 맛도 못한 것들이 배구 브라질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도 1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무시무시하더라.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어제 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백신 1차 접종을 어제 오후에 하고 왔는데 근육이 왼쪽 팔뚝에 어깨 쪽 제 근육이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겁도 먹고 그랬는데 아유 이제 겁도 안 먹어 주사 놓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주사 많이 주사 안 맞아보셨죠 뭐 그런데 아유 많이 맞아봤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오후에 3시에 주사를 맞고 집에 와가지고 좀 빈둥거리다가 공부를 좀 하는데 이제 새벽 2시쯤 되니까 어깨가 완전히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있잖아요. 행복한 시대는 거의 없죠. 그리고 행복한 시대를 역사책에 기록하는 일,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렇게 열심히들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유 그냥 이렇게 아픈 걸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뭐 그냥 코로나 안 걸리려고 이렇게 꼭 맞아야 하나? 코로나 걸리면 고통스럽게 죽는데 이걸 맞으면 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조금 거기서 약간 오바를 하면 아이고 사는 게 뭐 이래 그럴 수 있겠죠.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질병에 고통당해 또 인간에게 배신당해서 고통당해 뭐 그런 고통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줄 놓는 거죠. 그냥 자기 손 놔버리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까닭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내가 알면은 좋겠지만 끝까지 살아보기 전에도 모를 테고 죽은 다음에도 모를 테고 그냥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뭐 살아야겠지 라고 생각해서 또 사는 건 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참 그래요. 네.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아 이게 몸이 힘들구나. 몸이 근데 뭐 이보다 더 힘든 적도 많았잖아요. 그 우리의 몸이 주사 한 대 맞고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적도 많았잖아요. 그냥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좋겠어요.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것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좀 달리 가지게.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아 질병의 메커니즘이 밝혀졌고 그 질병을 처치할 수 있는 백신이 있고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제5강은 투키디데스 벨로폰네소스 전쟁사 요건데 우선 위에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한편에는 아테나의 슈마키아가 다른 한편에는 벨로폰네소스 슈마키아가 있다. 이 두 동맹은 전쟁을 시작한다. 지난번에 제4강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헬라스 사람들 사이에서 내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됐겠죠.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경과를 기록함과 동시에 인간 활동의 법칙을 찾고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다. 여기는 지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해놨는데 이제 저는 올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요거를 또 다시 검토한 책 뭐라고 미리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이 나오면 거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라고 해놨습니다. 전쟁의 기록. 그리고 요것을 좀 곧 이게 좀 그 이유는 책에 써놨어요. 나중에 책 출간되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기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로써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를 수행한 투키디데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다. 지난번에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투키디데스는 역사학, 헤로도토스는 역사 단순한 기록. 물론 헤로도토스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반성적 사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헤로도토스의 그 작업을 보면 반성적 사유보다는 일단 기록한다라는 쪽에 그 많은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 그럴 때는 역사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록. 그런데 투키디데스는 그 목차 글을 보면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라는 부분에 굵게 글씨를 써놨죠.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 요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그럴 때, 아, 역사는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지만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역사는 반성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목이에요. 반성적.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아무리 없다 해도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거죠. 반성적 과제. 그 반성적 과제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인간 활동의 법칙을 찾는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가 목표로 하는 1번. 역사가의 반성적 과제가 목표라는 1번은 활동의 법칙. 이게 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활동,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인간 활동이죠. 그렇죠? 집단으로서의 인간 활동. 여기 보면 집단으로서의 인간 활동이라고 그 문장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책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건 사야 돼요, 진짜. 제 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 고전 강의 이런 거 사서 딱 보면서 공부해야지. 그렇잖아요. 27,000원 인터넷 서점에서 사면 27,000원부터 싸게 살 텐데 딱 인터넷 서점 한 군데만 정해놓고 거기서 쭉쭉 거래를 하셔야 돼. 그래야 언제 무슨 책을 샀는지를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서 관리를 해주니까. 저도 예전에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 안 돼. 그 서점이 좋아서 이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 활동의 법칙, 거기다 인간 활동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렇게 인간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인간 활동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예?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치고 밑으로 쫙 화살표를 끄면 밑에 빈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빈 자리에다가 집단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써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개개인의 활동의 법칙이라는 것은 개인인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 속에서의 개인이고 집단으로서의 개인이잖아요. 그, 그렇죠. 한 사람만의 행동 특성을 밝혀내는 건 어려워요. 의외로 어려워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집단 또는 그 사람이 몰입해 있는 어떤 집단, 그런 집단의 행동 특성을 묻어 있기 때문에, 묻어 인베딩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잖아요. 보면은 요즘에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아, 저 인간은 저렇구나. 근데 딱 보면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인간들이 있잖아요.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어디에요. 공직 기관장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특징적인 모습. 공과 사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먹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개인으로 놓고 볼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활해왔던 그런 집단 그 집단의 특성부터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집단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묶어서 문화라고 부릅니다. 집단 문화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인간의 인간 활동의 법칙을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집단으로서 인간이면 여기서는 어떤 집단이겠어요? 아테나이 사람들, 스파르테 사람들, 즉 라케다이몬 사람들, 요 사람들을 묶으면 헬라스 사람들인데 헬라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 있을 테고 또 그 안에서 아테나이 사람들이라는 집단 그리고 스파르테 사람들이라는 집단 그렇죠? 그 집단이 있는데 아테나이 신마키아나 펠로폰데소 신마키아나 이 사람들도 하나의 집단이죠. 항상 역사책을 들여다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역사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영웅이라든가 이런 한 명의 개인을 드러내 보여서 장대한 그 영웅 서사 이런 걸 만들어내고 싶어요. 징기스칸, 뭐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서 영웅 서사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하긴 하죠.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외놈들이라고 욕할 뻔한 뻐렁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 집단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투키디데스가 사용한 사료에 대해서 거론을 해놨습니다. 77페이지를 보면 연설문과 전쟁 뒤처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연설문은 이 책의 중요한 텍스트 자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요한 부분 말이에요. 그 문장. 연설문은 이 책의 중요한 텍스트 자료. 그렇게 입니다까지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연설문은 이 책의 중요한 텍스트 자료. 이렇게 딱 그 부분. 투키디데스를 읽을 때 나중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기를 읽을 때 말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쭉 얘기가 지루해. 막 연설문 막 나오고. 그런데 그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키디데스의 그 연설문만 따로 뽑아가지고 분석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강의 준비할 때 그런 책 봐요. 내러티브 오브 투키디데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투키디데스의 서사. 투키디데스가 만들어내기도 하죠. 투키디데스가 모든 것을 지금 오늘날처럼 녹음을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 듣고 오기도 했지만 남들이 했다고 하는 걸 전해 들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기에 쓰여진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들은 건 극히 드물 테고 분명히 있긴 있겠지. 페리클레스의 연설 이런 거 듣긴 했겠지. 근데 듣고 기억했다가 쓴 거기 때문에 결국 직접 들었다 해도 투키디데스에 의해서 재구성된 거죠. 그렇죠? 재구성된 거야. 재구성된 거니까 이거는 투키디데스의 서사죠. 키디데스가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을 파일을 했는데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정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재정리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도 분명히 중요한 텍스트 자료인데 투키디데스가 재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의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과 투키디데스의 서사, 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투키디데스의 서사에 관한 책들에 대해서 분석한 책들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또 이렇게 나눠서 투키디데스가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라든가 이 부분은 좀 과장해서 썼다라든가 사실은 왼쪽인데 왼쪽으로 곧바로 갔는데 머뭇머뭇거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조금 뭉갰다라든가 이런 식의 아유 참 그런 걸 역사학자들은 그걸 하고 있죠. 고마울 따름이에요. 역사학자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기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분석해놓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봐요. 읽어보면 와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역사학자들이 그런 생각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역사책을 열심히 사요. 사야지 고마우니까.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기는 그 이제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같은 종족, 같은 동족끼리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 원한이 사무쳐서 죽이는 일이 많았다. 그게 한국전쟁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동족끼리의 전쟁, 즉 내분이었다는 점. 이 내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STAS, STASIS라고 히랍으로 그러는데 내분이었다. 요걸 꼭 알아둬야 돼요.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투키디데스의 서술이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서사가 많다. 연설문 열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첫째. 두 번째로 이 전쟁은 폴리스 사이의 전쟁이니까 폴레모스, 즉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벌어진 내분도 만만치 않게 많다. 특히나 그 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것은 이제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도 좀 그거는 여기서는 안 다뤘죠. 크세노폰의 헬레니카는 다루질 않았고 제가 그것도 올해 출간을 그 책에서 다뤘으니까 나중에 책을 광고를 미리 하는 미안합니다. 광고에서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니까. 자 그다음 78페이지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번 에게를 들여다봅시다. 지리적인 부분이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지리적 조건 이렇게 써놔야 되잖아요. 이게 말해놨잖아요. 저자 직강이니까 좋지. 지리적 조건. 네. 지리적 조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아 방언을 사용했고, 아티케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오니아 방언을 사용했고, 아테나이의 세력권 안에 있던 소아시아 연안의 섬들. 네. 그리고 소아시아 서부 지역. 요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에게에는 크게 또 네 개의 세력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바로 헬라스 세계의 바다죠. 이오니아해, 에게해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79페이지로 오면 요 에게해 지역, 이오니아 지역을 아테나이와 스파르테, 라케다이몬 요 두 말하자면 패권 세력이 또 이렇게 쥐고 있었다. 여기 이제 논의가 점점 더 지리적 여건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오면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거기 아테나이는 바로 위에 보면 해군력이 강한 아테나이가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의 지역을 각각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마키아라고 하는데 신마키아는 싸움에서의 협력, 공수동맹, 그 다음 방어동맹은 에피마키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히랍어로 헤게모니아는 군사적 우위 확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헤게모니아를 쥔 사람들 또는 쥔 나라를 헤게몬 그래요. H-E-G-M-O-N. 예, 뒤에 있는 I-A를 빼면 헤게몬 이렇게 말을 해요. 헤게몬. 여기 그러니까 델로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슈마키아 여기 옆에다가는 세력관리 이런 정도로 적어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헤게모니아를 유지하는 요소가 뭐냐 이것까지 살펴보면은 8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군사적 우위 첫째 요소가 군사적 우위 그리고 둘째 요소가 시장 네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고 셋째 요소가 문화입니다. 문화. 요거는 뭐 항상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은 국제관계론, 국제정치학에 관한 논의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아시아 세계는 헤게모니아가 없는 상태죠. 중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역량이 한국하고 일본의 교역량보다 많아. 이거 좀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에서 좀 우세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셋째 요소가 뭐예요? 문화. 중국 문화. 경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현대사회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창의적 발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우리가 중국 문화를 지금 동경하고 있는 일은 없잖아요. 저도 중국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21세기 중국 문화는 아니잖아요. 21세기 중국 문화는 아니고 예. 서기전 5세기의 중국 문화일 수도 있고 송나라 때 중국 회화, 송나라 휘종 뭐 그런 그림 이런 것을 좋아하지 지금 현대에 전에는 중국 현대 소설도 덜어 읽었어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뭐 이런 것도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는 것 같네. 그 번역하는 사람이 뭐 저한테 좀 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한테 1년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1년에 하나씩은 번역을 해서 꾸준히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러게요. 좀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돈을 좀 벌면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개소리로 들리나 봐요. 자,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요소가 군사, 그 다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외워야 돼요.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한반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나라가 어지럽네 만에. 근데 나라의 기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걱정하는 족속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승만을 존경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완전히 그거는 이승만은 헌법이 부정한 족속입니다. 이승만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게 헌법 전문에 있어요. 그럼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라고 말을 하면 이승만은 나쁜 놈. 이게 헌법에 써 있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이승만 나쁜 놈이라 쓸 수 없으니까 나쁜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헌법에 좋은 얘기를 써야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따를 만한 가치로서 4.19 혁명을 얘기했어요. 4.19 혁명이 헌법에 써 있다? 그러면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승만을 존경한다? 그거는 지네 집구석에서 이승만 존경하든 말든 이승만 제사를 지내든 말든 이승만을 숭배하든 말든, 뭐, 가족들이 다 이승만을 위해서 뭐, 헌혈을 하든 말든, 그건 자기 직구성 얘기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내가 이승만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헌법 가치를 어긋내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해할 때는 그 전쟁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투키디데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전쟁의 깊은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8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는데, 진정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아테나이의 세력 신장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공포방을 불러일으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쪽이 공공연하게 제기한 휴전협정의 파기와 선전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인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이게 두 개가 원인이란 말이 이렇게 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 그 진정한 원인은, 거기에 나오는 원인이란 단어하고, 휴전협정 파기와 선전포고의 원인이라는 말하고 히라보로는 원어가 달라요. 우리말로 번역된 건 원인 똑같은 단어를 써놨는데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진정한 원인, 요게 깊은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게 바로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 네, 거기 진정한 원인이라는 그 부분 있죠. 82페이지 거기,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치고 위로 화살, 여기 연필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 이렇게 써놔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밑에 휴전협정 파기와 선전포고의 원인, 요거는 요 휴전협정 파기와 선전포고의 원인은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접적인 원인이죠. 촉발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원인 까닭이 뭐냐? 이렇게 그러면, 아이, 그냥 이게 싸움 걸어가지고, 아테나이가 싸움 걸어서 이렇게 열받아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쪼다죠. 진정한 원인이 뭐고, 직접적인 원인이 뭐고, 요걸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싸움을 걸 때, 아, 건드렸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싸움을 걸어. 근데 그렇게 건드렸을 때 그게 원인이에요? 아, 전부터 이게 꼬누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 저놈을 한번 크게 손봐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요 건수가 잡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키디데스는 자기가 이렇게 깊은 원인, 직접적 원인만이 아니라 진정한 원인, 즉 헤게모니를 둘러싼 대립까지 밝혀내고 있으니까 자기는 시인도 아니고 산문작가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진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 그게 바로 인간 활동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얘기가 뭐냐? 8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 요거죠. 지금 헤게모니의 대립이라고 하는 진정한 원인과 그것으로부터 촉발되어 나오는 원인들, 이런 거 따져 묻다가 그러면 인간 행동의 법칙, 즉 인간의 본성, 인간사의 보편적 일반적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사의 보편적 일반적 원리, 이런 건 뭐냐? 그거는 86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을 알아내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리적 조건이 뭐냐, 즉 자연현상. 86페이지에 보면 당파싸움, 대지진, 일식과 같은 기괴한 자연현상이나 가뭄, 역병 등이 겹치면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집단적 심성이고, 이런 집단적 심성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봐줘야 진짜로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5강은 요 정도까지, 일단 86페이지까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을 짧게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읽어. 옥스퍼드 세계사 제2장은 6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2장의 제목이 빙하 속 마음이에요. 제목 참 이쁘다. 빙하 속 마음이 저기 어디에요? 저 6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69페이지부터 108페이지다? 그럼 대충 한 40페이지쯤 되는군요. 요거는 한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얘기를. 빙하 속 마음하고 부제로 농업 이전의 예술과 사고 이렇게 되는데, 농업사회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요거는 무슨 약간의 앞에 발문이 있고, 쇼베 동굴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술에 대해서 왜 생각을 따져보느냐. 72페이지에 그런 말 있죠. 어느 시대에나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구석기 시대 인류의 예술작품, 이게 예술작품인지 단순한 무슨 주술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술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 갔는지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려는 게 바로 이 제2장 빙하 속 마음, 늘 마음이라고 하는 챕터의 목표죠. 거기 어느 시대나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72페이지에 있는 그 문장 밑줄 쳐둡시다. 어느 시대에나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거울까지만 하면 돼. 밑줄 칠 때 2단은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장의 과제는 빙하 시대의 예술품과 물질 문화에서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얼마간 읽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간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 추론을 증거 이상으로 터무니없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냥 과잉해서 가지 않으면서 얼마간 읽어내는 거예요.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하는, 예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요 명제를 놓고,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예술로부터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얼마간 읽어보려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챕터 2장의 의도. 그래서 챕터 2장은 창의성의 탄생 해갖고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사로서의 예술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세계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리고 사회와 가치에 대한 논평으로서의 빙하시대 예술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생각할 시간, 이런 거 재밌어요. 생각할 시간. 관한 얘기가 조금 짧게 있고, 인간의 변화에 대한 환경의 영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절, 여섯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창의성의 탄생 부분을 해서 살짝 밑줄 쳐야 되는 부분들 거론해 보겠습니다. 창의성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일단 인류가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한 기간들과 추위가 심해진 기간들이 서로 일치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그게 모순으로 보인다. 73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한 기간들과 추위가 심해진 기간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근데 그 기간에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문단을 좀 천천히 보면, 인류는 먼저 약 10만 년 전부터 6만 5천 년 전까지 한랭한 기간에 광범한 이주 또는 확산을 통해 지구의 대부분에 거주하게 되었고, 거기 한 단계. 추워졌을 때 널리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딱 하고 광범한 이주와 확산 이렇게 적어 놔야 되겠지. 광고만 이주와 확산이라고 적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6만 5천 년 전까지 광고만 이주와 확산을 했고 다시 약 4만 년 전부터 2만 년 전까지 동굴 예술가들의 시대에 예술품과 건축물의 형태로 놀라운 물질 문화를 성취했다. 아, 일단 확산이 된 다음에 이런 성취가 일어났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옆에다 동그라미 2번하고 물질 문화 성취 이렇게 얘기를 써놓으면 좋겠죠. 이 챕터 2에서는 두 번째 기간에 초점을 맞춘다. 네, 광범한 이주와 확산 요거는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챕터 1에서 테라 3 광범한 이주와 확산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문화를 성취했다. 물질 문화? 문명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물질과 문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인류학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뭐 컬처와 시빌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 구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73페이지에 놀라운 물질 문화를 성취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조그만 제목으로. 사유하기 위한 음식 이랬죠. 아, 중요한 얘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즉, 한냉한 환경에서의 식생이 어떠했는가부터 얘기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쨌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오래전에 호미니는 생계를 위해 죽은 고기를 먹었는데 이 지금 이 물질 문화를 예술품과 건축물의 형태로 물질 문화를 성취한 사람들은 어땠냐? 수렵 채집민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수렵 채집민들은 어쨌냐? 그 시대에는 지방이 풍부해서 부피 단위당 열량이 굉장히 많은 사냥감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한랭 환경이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73페이지. 지방이 풍부해 부피 단위당 열량이 굉장히 많은 사냥감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한랭 환경.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요약 글자를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한랭 환경에 한랭 환경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한랭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부피 단위당 열량이 굉장히 많은 사냥감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 맨 밑에 줄에 수렵 채집민이죠. 아, 이 한랭 환경하고 수렵 채집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풍부한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 넘겨보면은 다시 말해 사냥감과 야생 식용 작물이 풍부했고 에너지원이 풍족했으며 대부분의 농경사에 보다 여가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두 줄 내려오면 동물성 지방이 있었다는 거죠. 아, 육식이구나. 농경사회보다도 요 시대가 육식시대가 그렇죠?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유하기 위한 음식이 시작되었다는 건 이게 아 그러니까 육식을 해야 창의력이 늘어난다? 웃기는 소리고 그건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 비로소 인간이 고기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좀 속되게 말하면 고기 맛을 알아낸 사람들이 예술도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걸 읽고 나서 아 고기 맛을 알아요. 공부도 잘한대요. 고기 주세요. 고기와 공부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활동은 식생의 변화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 오늘날에는 아니죠. 치킨 안 먹으면 고기 못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치킨 안 먹으면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변명거리로 삼을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미리 말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74페이지 딱 중간쯤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애쓰지 않고 지방으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오늘날 산업사회나 탈산업사회에 사는 특권적 주민들의 수준에 근접하는 평균 영양 수준을 그들은 일주일에 겨우 이틀이나 사흘 동안만 먹거리를 구하고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랬죠. 거기 상대적으로 크게 애쓰지 않고 얻은 지방 고기부터 뒷받침해준 생산적인 시대였다. 그 길이가 쭉 기니까 벌써 다섯 줄이 넘잖아요. 다섯 줄이 넘는 부분은 밑줄이 아니라 옆줄. 거기다 옆줄을 쳐두세요. 옆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세 줄 이상 넘어가면 옆줄 치기. 자, 그러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됐겠죠. 그렇게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7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뉴런의 구조와 신호 전달 과정, 생각할 때 발생하는 화학 전기 신호는 변하지 않았다. 시냅스 발화와 단백질 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거긴 두 줄이니까 거기에 밑줄. 특히 시냅스 발화와 단백질 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요거는 딱 알아놔야 돼. 인간의 현대인의 뇌의 구조, 작동 방식이나 이때 구석기 동굴 벽화를 숍의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그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75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은 예측 능력이에요. 포식은 예측 능력을 증진한다. 포식은 예측 능력을 증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측 능력이라는 말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 위에 보면 침팬지 사냥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냥가님인 콜로부스 원숭이를 베어물고 있다 그랬죠. 동적 사례가 아닙니다. 앞서 나왔죠. 침팬지는 유인원에 속하고 원숭이는 유인원에 속하지 않아요. 꼬리가 있냐 없냐로 나누면 됩니다.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외워야 되는데 읽으셔야 되는데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게 7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상상과 예측 이렇게 나가죠. 요거 중요해요. 상상이 눈앞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면 예측은 아직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예측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딱 있는 건 있는 건데 지금 아직은 없는 것. Not yet. 눈앞에 없는 것. 상상은 아예 없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게 뭐예요? 이념이죠. 아이디얼, 아이디어, 관념이에요. 인간의 특징은 관념론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철학적 관념론.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하면 철학적 관념론이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거 이게 일단 딱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 여기까지 알아놔야 돼. 그다음 76페이지 맨 밑에 이런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마음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창조적이고 너무나 건설적인 상상력의 증거 앞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마음이론이라고 하는 말 중요합니다. 그들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의식.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론, Theory of Mind, 영어로 줄여서 TOM. 밑에 써두세요. Theory of Mind, 괄호하고 TOM. TOM은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그들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의식. 줄이면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의식 줄이면 자기의식 아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의식이죠. 즉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의식이 생겨났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를 꾸미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얘기 꼭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처를 이렇게 뒤다 보면 순전히 실용적이기만 한 거처는 없다. 여러분의 집은 세계 속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한다. 어떤 집을 좋아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비싼 집? 당신의 생각은 돈이군요.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공부는 안 하고 드라마만 보는 것이 들통나버리는데 월간 집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끝난 드라마를 봤어요. 그냥 아주 흔해 빠진 K로로코코코인데, 거기 보면은 집은 사는 거다. 그 buy, 그 다음에 또는 live, 또 집을 산다. 또는 집에서 산다. 예, 이런 뭐 그런 얘기 가지고 뭐 그냥 흔한 K로로코코코인데 빠는 건데 그냥 열심히 좀 봤습니다. 옛날 드라마만 봐요. 공부 안 하고 큰일 났어.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또는 예측이라든가 자기의식 이런 것들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연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연상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부호가 나오는 거예요. 부호가 78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널리 발견되는 피를 닮은 부호는 여성을 의미하는 표의 문자로 해석되어 왔다. 이게 여기서 연상이 나오죠. 연상. 밑에서 두째 줄 보면 정신적 연상은 사유의 산물, 관념의 사슬이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쳐야 돼. 정신적 연상은 사유의 산물, 관념의 사슬이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번역을 정말 제가 이게 번역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하여튼 너무 너무 번역을 잘해서 얄밉다니까요. 이게 그죠? 정신적 연상은 사유의 산물, 관념의 사슬이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다. 요거 번역한 사람이 분명히 번역하면서 독자가 이걸 읽으면서 요 부분에서 한 번쯤은 멈춰주기를 원했을 거라.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 역사책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이건 언어에 대한 감각이 없는 번역자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다 아무 말 않고 짐짓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가 번역자 짱 하고 이렇게 하트 하나 딱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벌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다. 그죠? 번역 좋잖아. 예. 제가 이 번역한 사람을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아니까 짐짓 모른 척하고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이쁘다니까. 중요해요. 정신적 연상. 제가 개인적인 감탄 그만. 일단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냅스 발화와 단백질 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지방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생겨났어. 거기서 예측 능력이 생겼고 상상과 상상이 나아갔고 그런 상상이 자신의 의식에 대한 의식 을 자기의식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정신적 연상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유의 산물, 관념의 사슬이 짤그락거리며 내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79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문자 이전 사유의 불투명성을 군데군데 남아 걷어낼 수가 있다. 그것들은 우리는 빙하시대의 상징들을 더 이상 해독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은 먼 옛날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새롭게 상상했는지 암시한다. 그 결과물을 구석기 시대 예술의 탁월한 성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밌죠? 오늘 저기 서사로서의 예술 바로 위에까지 했네요. 제2장 읽어보세요.